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주도하심에 인생을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많은 기자들이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소련도 다 무너지고 했는데 과연 미국의 적수는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부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불확실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냉전 시대에서 소련이 미국과 서로 대치하면서 이것이 큰 적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이 불확실성이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또한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게 되고 인간은 점점 불행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이것을 대비해 봐도 동일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만큼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게 없어요. 그 길을 가본 사람이 가는 경우가 없어요. 조금 유사한 상황들을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고 또 지혜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는 있지만, 동일하게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없기에 우리는 앞길 예측 못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 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두려움이 오게 되고 불안이 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확실한, 우리 앞에 큰 적이 있는 이 상황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시절을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대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고 그 계획을 다 버리고 그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간섭, 섭리가 드러나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확실한 시절에 살아야 되느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져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뜻대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데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훌륭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사람,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성령님이 주도하는 인생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한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주도할 때에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의도와 계획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혹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의도가 선하고 내 방법이 나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겠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것이죠. 때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좋은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7절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지금요, 이 바울 일행이요, 북쪽 동으로 이렇게 약간 올라가면 아시아 지역의 비두니아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려고 애썼는데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의 기록자였던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나쁜 짓 하러 가나요? 정말 은혜 받았고 좋은 의도에서 아시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고자 애썼어요. 그러나 성령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무언가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뜻, 좋은 의도,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획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갖는 것이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좋은 뜻, 하나님의 뜻을 더 집중해서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의 정당성이 하나님의 뜻과 때로는 다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뜻 가졌는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사업을 하고자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라고 응답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에 대한 거절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해도 안 받아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일행 한번 보세요.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고자 애쓰고 힘썼는데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아시아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를 미워해서 그런가요?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유럽 땅이거든요. 이 유럽 땅을 더 사랑해서 그러신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시점과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해야 되지 사람의 뜻을 앞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야, 너 이거 알게 한 것은 너의 육신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하고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될 그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강청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요 늘 기억해야 되는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느냐, 이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이것에 대한 분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 때로는요,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노했을 때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인생길 살다 보면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계획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계획할 수 있어요. 좋은 의도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신앙이라는 것,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실 때 네 하고 바로 바꿀 수 있는 심령,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신자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인생의 특징은 두 번째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아쉬움 없이 수정하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이만큼 힘써가지고 이만큼 왔는데 하고, 야, 이것 때문에 못 버리지. 실상은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국에서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아주 엄청난 건물을 지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어질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을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출입구를 연결하니까 교인들은 좋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때 공공 목적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구청에 허가를 얻어서 공사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이게 큰 무리가 있다, 그런 경고를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지기를 그거는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그걸 원상복구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신앙은요, 때로는 무모한 것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상식을 초월한 것이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교회를 지을 때 꼭 그렇게만 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애쓰고 힘써 갔어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신앙, 그게 바로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긴 그런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론으로는 쉬운데요, 실제 내 상황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애썼다. 이 애쓰다는 말이요, 굉장히 힘써서 뭔가를 트라이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아무 유익 없는 열심을 뜻하기도 해요.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이 누가가 그런 의도로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썼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애씀은 아무 유익이 없는 애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판단하셨는지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들의 계획 가운데 선한 의도가 있었고 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유익 없는 애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꿔 가시죠.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통해서 그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면서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1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말에는요, 애썼다 하는 이 말과 힘썼다 한 이 말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두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뒤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하는 이 힘썼다는 말은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을 구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살펴보세요. 이제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마게도냐로 가서 전하려고 했을 때에, 야 이거 어떻게 거기를 가야지 하는 그 상황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구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고 있는 애씀입니다. 기도의 애씀이죠. 이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계획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랄만한 사실은 누가가 10절에 곧, 이 곧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 곧이라는 말은 즉시로, 지체함 없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체하지 않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영적인 판단이 딱 내려지고 나니까 그가 했던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뭘 묻거나 하지 않아요.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간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주도권을 맡기는 신자 그 사람은 항상 아쉬움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출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긴 인생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애쓸 수 있지만 그것이 열매 없는 애씀이었다라고 여겨지던 안 여겨지던 하나님의 새로운 뜻에 즉시로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고 신앙적인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곧장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비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아깝기는 하죠. 거기까지 달려온 것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신앙, 그게 바로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겨서 이게 주도권을 드린 신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것.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완전히 죽이셨으나 그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그 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때만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길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부모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또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애들 앞에서 어른들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하고 안 들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가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져서 아이는 이 내면적으로 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성령께 다 맡기게 되고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똑똑하시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키를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를 원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은 증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주는 거냐 아니면 믿음 가운데 주시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죠. 믿음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해요. 우리의 지혜론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월등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겠다 하는 마음 가지면 마음 편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책임을 질 만큼 실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책임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이시고 지혜라는 사실 분명히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오늘 그래서 작정하세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렇게 맡기고 가면요. 걱정이 점점 줄어들어요. 야, 내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그 걱정 이전에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니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 그리고 나서 그 지혜 가운데 가게 되면 나는 왜 그 선택을 하고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 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섬뜩섬뜩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래느냐?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 뭘 배운 적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얻은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생을 많이 살고 그 길을 걸어봤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정답이더라 라고 하는 글들을 읽게 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전율이 흘러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봐서 하나요? 제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받아서 하나요? 물론 그렇게 안 것도 있겠지만 더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정말 그 주도권을 가지고 몰아가시는데 몸을 맡기니까 거기까지 가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이해가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그저 몸을 맡길 뿐입니다. 이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잘 믿었으면요, 그 다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신구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은 이곳 한 곳에만 기록이 나타납니다. 아주 드문 표현입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 그다지 잘 표현된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영이 무엇일까? 저도 앞에는 성령님이라고 나왔다가 7절에 왜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도 중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영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능력 가운데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실 능력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2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죽기까지 복종한 순종의 가장 큰 모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의 사람,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긴 인생, 나타나는 그 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요, 바울 일행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근데 왜 아시아는 안 되고 유럽 마게도니아는 돼요?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맹목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압도하심에 다른 토나 질문이나 불순종의 여지를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요, 한결같이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환상 보고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서 인정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독특한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정했다라는 이 말이요, 결국은 한마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음이 되었는데 누구와 한마음이 되었느냐? 바로 성령님의 요구와 한마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순종은 여기서 나와요. 순종은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원인을 찾고 결과를 알고 해야지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들어질 때에 그냥 압도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면 그 길로 가야지 하는 게 단순한 신앙. 이 단순한 신앙에서 성령의 주도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시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을 예측하면서 살아가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불확실한 시절에 우리는 얼마든지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길에서 그러합니까? 바로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의도라도 거절하셔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있겠구나 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하고 가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갈 길을 구하고 애쓰면 주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까지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 모든 게 그래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른 상황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맡기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까지도 감당하시고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무거운 짐이 된다면 나의 애씀이 그냥 허탄한 일에 애씀이 되는 것이고, 나의 힘씀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데 힘씀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라는 방식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또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밌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무거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기운을 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긴 그러한 계획도 보여주실 때가 있고, 지금 당장에 해야 될 일을 할 그 과제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도 성령님께 주도권 맡기는 인생에게는 두려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